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회개, 악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그보다 더 부유하게 산 사람도 없고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은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소밭 하나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 나봇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합과 그의 아내는 나봇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했고 결국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나봇이 죽은 이후에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아합 왕을 만나려 다가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합아, 내가 나봇을 죽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너가 뻔뻔하게 강도짓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듯이 그를 또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합의 끊임없는 이 죄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통탄하시는 심정이 오늘 이 문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 아합은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악한 왕이 또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였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공공연히 전파했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고 적장의 목숨을 놓아주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한 죄악들을 명하고 또 본인도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크게 임한 것도 당연하죠. 하나님은 결국 이 아합의 가문을 아예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가문에 속한 자유인이나 종이나 오늘 본문 표현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조들의 이름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 조선의 이 왕조가 이씨 가문이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초대 가문들, 여로보암 가문, 바하사 가문, 그 왕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보실 때에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커다란 심판을 받고 왕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해버렸던 것이죠. 아합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아합 왕을 멸하실 것이라고 지금 강하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이세벨에 대하여서 강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 개에게 잡혀 먹는 또 그리하여 죽는 이 장면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엄중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가 저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팔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자기를 마음껏 내어주어서 호랑하고 방탕한 생활, 죄악된 생활에 스스로 내어준 사람이 이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2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 특별히 그들을 대표하는 이 아모리 족속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분별되게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야 하는 이 아합이 오히려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더 마땅한 것이죠. 오늘 율법을 버린 이 아합 가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아주 큰 진노를 이 가문에게 내리셨고 또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시겠다는 이 두려운 심판을 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어두운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보내신 것처럼 이 시대가 가장 악하였기에 가장 뛰어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죄악이 범람했던 시절이고 그곳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악을 범한 아합 왕.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놀랍게도요,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회개의 의미로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옷을 걸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잘 때에도 그 까슬까슬한 그 배옷을 벗지 아니하고 입은 채로 불편하게 잠을 잤으며, 걸어다닐 때도 발걸음을 천천히 힘없이 슬픈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거짓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 회개가 거짓이었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합이 보여준 이 회개의 자세는요, 가식적이거나 표면적인 수준의 회개가 아닙니다. 비록 그 회개가 지속적이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회개는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한계가 있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노하시고 심판을 명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지요.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혹시 팬이 있으신 분은 29절에 겸비함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일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여러분, 이 겸비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꺾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 두 날개를 피고 저 창공을 날아가던 새가 땅에 머물러 그 날개를 접을 때, 바로 그때 쓰는 표현이 오늘 이 겸비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아합은 여태까지 자기의 죄악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자신의 이 의지의 날개를 꺾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내 의지의 날개를 펴고 내 어떤 삶의 고집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의지의 날개를 접고 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아합의 회개로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심판이 완전히 취소되지는 못했으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에 언제나 반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나의 이 은밀한 죄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복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떠한 죄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야 해서 죄의 결박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결박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고 묶인 자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며 속박당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리게 하셨던 주님, 그것이 바로 이 죄 용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무리 강한 죄의 새 사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는 이 용서하심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며 고백하지 못한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을지라도 그의 진정 어린 이 회개에 용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타오르는 그 긍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원수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려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깎아 내려가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입었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